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보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유 더운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유 시작하기 전부터 덥네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은 아주 참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흔히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세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공관 복음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세 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이 참고 자료로 사용했던 것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다 거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확연한 그 성격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그의 1차적인 독자의 대상을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로 잡았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귀향에 온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가 왜 이 중도에 다시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이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지만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고 또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아끼는 그런 동역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가도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약 30년 정도 뒤에 기록된 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던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구두로 전해지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리를 할 그런 기록이 필요했었고 마가는 자기와 친분이 있던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들과 좀 비교해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서신서에 불필요한 내용이 더해졌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사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시작하지 않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된 이 복음서를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사건 그리고서 바로 사역의 본격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뭐 우리가 그 영어로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이 복음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로마 황제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로마의 이전의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미칠 만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때 그 소식을 사용할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로마의 황제가 바뀐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참다운 유앙겔리온, 참다운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참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을 준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출현과 그의 역할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으로 이미 많은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는요 점진적 계시의 성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말라기로 계속 성경을 읽어갈수록 마치 이 태양이 뜰수록 땅의 어두운 지면이 계속 서서히 밝아오듯이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 개념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갈수록 아, 이 내용이었구나. 아, 이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실행되고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계시의 점진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사실 이 사자가 누구인지 또 내가 보낼 사람이 누구인지 잘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말라기서에 와서 이 사자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가 바로 그 예언한 엘리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2절, 3절 말씀대로 예수님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어요. 낙타의 옷을 입고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그런 청빈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마가는 이 서원에서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만 그 역시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경제적 아주 큰 인물들이 그 앞에 나왔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오늘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오늘도 주님의 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2019년도 7월 바로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다하여서 모든 스팟라이트를 주님 앞에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밝기를 보고서 해의 빛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복음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낚시를 하러 온 한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신식, 최고로 좋은 낚시 도구를 가지고 아주 좋은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담궈놔도 물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나 싶은데 어느새 그의 곁에서 한 시골 소년이 낚싯대도 없이 그냥 나뭇가지에다가 바늘 대신에 구부러진 핀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물에다가 그걸 놓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보니까요, 이 허술한 장비로 고기 잡는 이 소년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야, 저런 걸로 고기가 잡히겠냐? 지금 최신식 낚싯대 가지고 나도 이거 안 잡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자기의 이 낚싯대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걸리는데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낚시하는 그 소년의 이 낚싯대에는 물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죠. 이 도시에서 온 남자가 결국에 자기가 잡아왔던 그 물고기들을 실로 꿰매어서 어깨에 매가고 있는 그 소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나는 이렇게 최신식 장비에다가 좋은 이 도구를 가지고서 낚시를 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그 나무 조각 하나 가지고 와서 구부러진 핀 하나 놓고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냐라고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러자 이 시골 소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저씨, 비결은요 낚시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자기가 충분히 인생의 주연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혹시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나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 일주일에 이 7일 동안에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진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이 이뤄진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 야구 선수 중에 오사다 하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한 일본 선수로는 기억은 못하실 텐데요. 이 사람이 1977년에 한 해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는 뭐 스포츠 영웅으로도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1980년에 은퇴하고 야구 감독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수 때는 정말 날고 길고 했던 이 야구 감독이었던 오사다하루라는 이 사람이 야구 감독이 되고부터는 막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는 팀마다 자꾸 순위가 하락하고 심지어 작년에 지난해 우승했던 팀을 이 사람이 맡아서 감독만 하면 자꾸 팀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오사다하루가 현역 시절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야구 선수가 되다 보니까 막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른 선수들은 막 못 참는 거예요. 야구 경기하다가 실수하고 막 공 놓치고 그러면 막 분노가 나가지고 선수들에게 막 호통치고 그러니까 이 감독하고 선수들의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감독 자리에서도 경질을 당하고 야구 해설자로 또 쫓겨갑니다. 그러다가도 그 자리도 너무 안 돼서 한 6년 동안 야구 인생을 접고서 그냥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좀 하위팀인 야구팀에서 이에게 감독을 좀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6년의 공백기간을 뚫고 다시 감독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맡은 팀마다 최약체부터 다시 이제 1등으로 올라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잘했던 감독이 아니라 1등을 맡으면 꼴찌로 만들었던 감독인데 6년을 쉬고 나니까 꼴찌를 맡으면 1등을 만드는 감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1996년에 그가 맡았던 팀이 3년 뒤에 1등을 했어요. 2000년에는 다시 1위로 전성기를 맞죠. 이 당시에 일본에서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던 한 기자가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감독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오사다하루라는 사람이 엘리트 의식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해야 되고 나처럼 실수 없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경기에서 무언가 실수가 나오고 오타가 나오는 걸 인정을 못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6년 동안 인생을 방황하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뀐 거죠. 아,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팀 안에 들어오니까요. 선수들이 공을 못 쳐도 공을 놓쳐도 그냥 그들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다음 회 또 들어가서 또 하면 되지. 선수들하고 이 감독하고 신뢰 관계가 막 쌓이는 거죠. 전 세계 WBC, World Baseball 그 챔피언십에서 1회 때 우승했을 때 일본이 우승했거든요. 그때 감독이 바로 이 오사다하루라는 감독이에요. 제가 지금 야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는 분야가 다 비슷합니다. 길을 개척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닦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의 가치에 대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관록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참 안 됐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갔는데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냥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의 인생의 끝에 찾아올 그 큰 환란과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1인자의 삶이 아닌 2인자의 삶이었습니다. 충분히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요한의 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도 그의 사명을 잘 수행했던 복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하지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할 터인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시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의 그 스타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성부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길인 거죠.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대하게 계획해 오신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된 삶인데요,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한 사역의 시작은 다름 아닌 시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들짐승이 있는 곳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요, 사단에게 참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세 가지의 시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저를 유혹하고 시험했다라는 이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매 순간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고 대적했던 저 악한 원수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혼란과 분열 속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바로 이 사단이 우리들도 지금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의 이 무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시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 한 절로 요약하면 오늘 15절 말씀이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냥 복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그러한 영향력과 죄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과정을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이미 회개했고 지난날 복음을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헬라어를 우리가 볼 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것이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어제만 복음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왕년에라는 태도입니다. 왕년에. 왕년에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 왕년에 나도 참 기도 열심히 해봤어. 왕년에 나도 전도 열심히 해봤고 말씀에 푹 빠져보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애하듯이 산 적이 있었지. 근데 그 왕년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씻어져 있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진 채로 살아가다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즐기는 것을 더 원하는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서원해진 상태로 1년, 5년, 길게는 정말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며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낮춤으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